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오늘 현재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한 47개 주에서 1,660여 명의 누적 확진자가 확인됐고, 이중 4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와 오하이오 주, 켄터키 주는 처음으로 주 전역에 휴교령을 선포했습니다. 뉴욕은 브로드웨이 극장 41곳이 한 달간 문을 닫기로 했고,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와 놀이시설 등이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문을 닫습니다. 스미소니언 연구소는 국립항공우주박물관 등 워싱턴 시내 20개 시설을 내일부터 잠정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프로야구 MLB는 시범 경기를 취소하고 시즌 시작을 최소 2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프로농구 NBA와 북미프로 아이스하키 리그도 어제부터 정규 경기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120개 나라에서 13만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4,9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약 8만 1,000명, 사망자는 3,100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신규 감염 사례가 8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1만 5천여 명의 확진자와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1만 명이 넘는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5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독일에서는 2천 건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한국과 중국 등에서 유럽으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완치 사례가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110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고 17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날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900여 명이고 이중 510명이 격리 해제됐으며 72명이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전체의 90%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대구 지역 내에서도 종교 집단 신천지 관련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80%가 집단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부인 소피 그레고 트리도 여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은 어제 성명에서 그레고 여사가 당분간 격리될 것이며, 건강 상태는 양호하고 모든 예방 조처를 하고 있으며, 증상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리도 총리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할 것이며 현재 아무런 증상이 없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리도 총리가 총리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며 대국민 연설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캐나다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150여 명이고 이중한 명이 숨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전화 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도쿄 하계 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명한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내 군기지에 대한 로켓 공격으로 미군 병사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미국이 친이란 민병대에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이라크에서 카타이브 헤즈볼라 시설을 겨냥한 방어적인 정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정밀 공습 목표에 미군과 연합군을 공격한 무기를 보관한 시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라크군은 오늘 성명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6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두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의 빠른 발전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연일 군사훈련을 현지 지도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앞으로의 미북 대화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낍니다. 내일 아침 가장 추운 곳은 풍산과 김영군, 장진 지역입니다. 영하 18도로 시작하고 강원도 원산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삼전이 영하 4도, 원산과 함흥이 영상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의 빠른 발전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성능이 개선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로버트 슈퍼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12일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빠른 발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specific concern is that such delay could create security risks for the United States.
슈퍼 부차관보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1 회계연도 미사일 방어 관련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기술 개발이 지연되는 가운데 북한의 ICBM 위협이 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면 미국의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방어가 매우 잘 되고 있지만 적대국의 위협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화할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런스 오셔너시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현재의 미국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의
against the rogue nation threats that are current, for example, in North Korea.
다만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숙제는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차세대 미사일 요격체 도입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이 성능이 개량된 ICBM의 시험 발사 준비를 마쳤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오셔너시 사령관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새 무기가 무엇이 될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의 엔진 시험은 북한이 보다 성능이 개량된 ICBM 시험 발사를 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ICBM으로 미국을 계속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힐 미국 미사일 방어 국장은 이날 청문 북한이 다양화된 탄도미사일 역량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도로와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 발사체계 등을 통해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해왔고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들을 다른 나라에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 본토와 영내 배치된 미군, 동맹과 우방들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노력까지 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포병부대 사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째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평양을 오래 비워두고 연일 군사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인민군 제7군단과 제9군단 소속 포병부대들의 포사격 대항 경기를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군단은 함경남도와 동해안을 담당하고 있고 9군단은 함경북도에 주둔하면서 국경지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인 훈련 장소를 밝히지 않았지만 바닷바람 세찬 훈련장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해 사격이 해안가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북한 매체가 전한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는 이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과 9일 각각 강원도 원산 부근과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초대형 방사포 등 발사훈련을 지도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초강력 방역 조치에 나서며 막대한 경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열흘 넘게 평양을 비운 채 함경도와 강원도 동해안 일대 포병부대 훈련을 참관하고 있는 데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훈련이 통상적 수준의 동계 훈련에 대해선 엇갈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한 합동 군사 훈련도 취소되는 마당에 북한이 연일 병력을 동원한 훈련을 벌이는 것으로 미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북한에선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만약에 북한 전역에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다면 대규모 병력 동원을 하는 군사 연습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는 이제 조기에 그 셀프 봉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단이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고유환 교수는 김 위원장이 이딴 포병부대 훈련 참관은 북한의 열악한 교통사정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한번 현지 지도에 나서면 주변 지역을 함께 돌아보도록 일정을 짠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는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도 보였던 최고 지도자의 현지 지도 패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우 숙명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행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마당의 소비재 물가가 폭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미뤄 북중 국경 밀무역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북한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 수준 퍼져 김 위원장이 동계훈련 참관을 명분으로 일시적으로 평양을 떠나 있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북중 국경의 밀무역,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접촉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창궐해 있었는데 그것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평양 자체도 자기한테는 불안하니까 일단은 피신한 거 아니겠느냐. 뭐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북한에서 설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런 감염병에 민감하지 않은 점을 북한 당국이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주민들 가운데 소화기나 호흡기 만성질환자들이 많고 진단장비도 부족해 주민들이 감염병에 무감각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북한 당국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잔뜩 긴장하고 있지만 당국의 투명하지 않은 감염병 대처 방식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이런 연속적인 군사 행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오신 이제 탈북자분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이 코로나란 자체 때문에 위협감을 느끼거나 이러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병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반응과 달리 북한 주민들은 상당 부분 좀 무감각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아마 이거를 그 통치 차원에서도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군 안팎에선 김 위원장의 이번 포사격 행보가 일상적인 내부 결속용 훈련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형 무기나 대구경포가 아닌 107mm 방사포와 견인포 계열의 130mm 평사포, 152mm 곡사포 등 구형 재래식 무기가 등장한 때문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에 김숙일 총정치국장, 박정천 총참모장, 김정관, 인민무력상을 비롯해 인민군 연합부대장들이 현지에서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관은 지난해 말 인민무력상에 임명된 후 이번에 처음 김 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의 연이은 군사 행보는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극복에 몰두하고 있지만 북한은 체제 수호가 최우선임을 드러낸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포사격 대항 경기에 마스크 없이 훈련을 지도했고 수행 간부들은 모두 검정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앞으로의 미북 대화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설령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전임 정권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기 위한 극단적인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시카 리 퀸시 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12일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할 경우 새 정권이 북한과의 대화 자체에 무게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Really say, look, we are not going to do photo ops anymore, and sort of diminish downright the value of talks, even at the mid-level.
리 선임 연구원은 이날 미국 진보 센터 CAP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내년 미국의 대북 정책 전망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정상 외교에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외교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실무급까지 대화 가치에 무게를 두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선임 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대북 문제는 북한의 미 본토 타격과 같은 위협적 발언 등으로 소수 관리 차원에서 다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미국민 전체가 인지하는 주류 논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를 비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건 미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고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대화 노력이 실무급에까지 미치지 못했고 일부 제재 완화에 회의적인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점은 문제이며 사실상 협상단의 새로운 시도를 위한 어떤 공간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Which has been very reluctant to, you know, even partial sanctions relief on North Korea. So that has provided virtually no room for negotiators to do anything.
정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과거 미국의 정권 교체 국면에서 도발적 행동을 취해온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새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사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n the past has done a provocative action to show the new president.
박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동맹국들과 미리 공조해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공동의 정책 선택지를 취할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린지 포드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등 영내 미군 배치 변화 가능성에 대해 2, 3차 파급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ould it be more stable if, let's say, Japan and South Korea decided to get their own nuclear weapons because the U.S.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 isn't there?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주한미군 철수를 미국의 확장 억지력 약화로 인식해 자체 핵무장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영내 안보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다만 영내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며 자칫 분담금 인상이 동맹 내 미군 철수론의 군부를 지피는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 선임 연구원은 영내 안보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미국 내 누구도 당장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국가로서 모든 영내 안보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미국으로서는 이와 관련한 기회 비용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merican people should be asking, what are the opportunity costs to having infinite military bases and troops everywhere? What are we, you know, sacrificing?
리 선임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 조약기구 소속 동맹국들도 영내 위협이 높아가는 데 따른 미국의 핵심 안보 이익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이번 회기 회의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도 연기됐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달 24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개막한 제43차 회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티히 피슬베거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12일 제네바 현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13일로 이번 회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council has taken a decision.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질병, 즉 팬데믹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스위스 당국과 유엔 제네바 사무국이 회의 중단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When WHO declared that this was a pandemic, which stretched to well over 100 countries.
인권 이사회에 참석한 대표들도 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추이에 따라 오는 6월 열리는 제44차 인권 이사회 이전에 속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티히 피슬베거 의장은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1시까지 제출
is on the table for whenever the council can pursue.
회의가 언제 속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안전한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속게 되면 어떤 결의안들을 처리해야 할지 정확히 알게 것이란 겁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처리할 예정이었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도 연기됐습니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대표부의 안티에 크노르 공보관은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채택은 43차 회의가 속게 된 이는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매년 봄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위한 조치를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토마스 오웨어와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임기는 회의 속개까지 자동 연장되며 이후 임기 연장 여부는 회의 속개 시 결정될 것이라고 티 피슬베거 의장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일본이 43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12일 VOA에 일본 정부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2018년까지 유럽연합 EU와 함께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결의안에는 공동작성국뿐 아니라 공동제안국으로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달 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격리 조치를 해제했지만 북한 내 외교 활동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고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외교관들이 아직도 평양을 벗어날 수 없고 북한 외교 당국과의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다경 기자입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0일 이달 초 격리 해제된 외국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특별 조치를 담은 북한 외무성 통지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통지문에 따르면 외교관과 가족들은 관저를 벗어날 수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평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평양 내에서도 낙원 백화점과 공원 등 출입이 허가된 곳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인들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시 허가를 받고 휴대폰 가게 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해 약 한 달간 유지했던 외국인 격리 조치를 3월 2일부로 해제했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6일 380여 명의 외국인들 중에서 221명이 격리 해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 같은 외국인 격리 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은 공식적으로 해외 외교 당국자들과 회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당국자들과의 접촉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외교 행사를 여는 것은 가능하지만 참석자 수가 최대 5명으로 제한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러 간 처음 체결된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기념하는 전통적인 행사를 이달 중순에 개최하지 못할 것 같다며 이를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외교관들의 방문 지역 확대를 북한 당국에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으로 지난 1월 말 중국, 러시아와의 항공 철도 교통을 전면 중단하고 외국인들의 북한 출입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또 2월 1일부터는 외교관들에게 대사관과 외교관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는 각각 대사관과 평양 사무소를 임시 폐쇄했습니다. 라이너 브로일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외국인 상대로 취한 부적절한 조치가 평양 주재 대사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Aufgrund dieser für uns unverhältnismäßigen und WÖD-widrigen nordkoreanischen Maßnahmen war ein normaler Dienstbetrieb der Botschaft nicht mehr möglich.
한편 러시아가 10일 북한에 신종 코로나 진단 키트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 권리 보험인 인간복지관리청은 이날 보도 자료에서 자체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북한과 이란,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 등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에게 총 8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키트를 보냈고 이 중 5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이란에 전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대응은 국민의 인권 보호 노력과 병행할 때 성과가 훨씬 높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대응은 인권 보호 노력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은 최근 성명을 통해 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7가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바이러스 퇴치를 구실로 정부 당국이 지나치게 정보를 검열하고 규제하는 행위, 투명성의 결여, 차별과 혐오,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 등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이 단체의 니콜라스 베켈린 아트 담당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싸움에서 금열과 차별, 임의적 구금은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인권 침해는 대응 노력을 방해하고 효율성을 오히려 저하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중국 등 권위주의 정부의 정보 통제와 표현의 자유 규제,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로 바이러스 퇴치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 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권 보호 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e initial reaction, you know, every public health 101 says be transparent, give information. You know,
보건 전문가들은 모든 공중 보건의 초기 대응으로 투명성과 정보 제공, 빠른 대응을 할 때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부가 투명한 정보와 함께 차별 없는 치료 혜택을 제공할 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져 바이러스 퇴치 노력의 가속도가 붙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특히 12일 별도의 성명을 통해 구금시설과 교도소 등의 수감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취약자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사태와 관련한 인권보호 노력이 북한에선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 상호대화에서 북한 당국의 고립과 통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risk with regards to this virus is not only of this of the prisoners in these camps, but is
식량 부족과 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채 강제 노동 등으로 열악한 생활을 하는 북한 내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이나 지방 주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할 경우 중대한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아시아계 등 소수계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증가하고 중국 우한에선 저소득층 주민들이 입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지만 북한의 보건 차별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미 존스 허킨스 의대 인도주의 보건센터의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는 VOA에 북한은 성분 제도가 철저하고 지역 차별도 더 커지고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there's more regional disparity. We're looking at some of the data, health data, and we're seeing ways in which whether it's
정권에 충성하는 핵심 계층과 평양 시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고 동료 계층과 적대 계층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지역 간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켄타나 보고관은 지난 9일 인권이사회 보고에서 북한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노력을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한 가운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워싱턴 DC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자가조치에 들어갔고 각종 싱크탱크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으로 선포한 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비상사태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입니다.
Today I want to announce that I am declaring both a state of emergency and a public health emergency.
11일 현재 워싱턴 DC에는 모두 10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아직 확진자가 많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한 겁니다. 시 당국은 1,000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DC 내 싱크탱크들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12일 예정했던 북한 인권 관련 행사를 연기했습니다. 같은 날 미 평화연구소도 한반도 평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연기했습니다. 또 다른 민간단체인 미국 진보센터는 이날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아시아 정책 등을 다룬 토론회를 아예 사람 간 접촉이 없는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 의사당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지난달 말에 열린 보수정치 행동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확진자와 악수한 것으로 파악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마리아 켄트웨 상원의원의 워싱턴 DC 사무실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주 해당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정부와 의회 등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잠정 중단하기로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로 언제 재개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This week they've been closed effective immediately until further notice.
또 앞으로 몇 달 동안 투어를 예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 내 연방정부기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응책으로 재택근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난 11일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 담당 부서가 각 기관의 원격근무 정책을 직원 약 2,400명을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VOA 뉴스 우특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중국과 한국의 서로 대응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양국 모두 과실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결합된 한국의 대응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최초 발병지인 중국과 확산 초기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한국이 보여준 서로 다른 대응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초기 대응과 관련해선 중국의 관료적 비밀주의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첫 환자가 발생할 당시 중국 당국은 이를 인지하고 연구팀을 파견해 화난 수산시장이 발병 근원지임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1월 들어서야 감염자 정보를 확인하는 등 초기에 발병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했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후베이성과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초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료적 비밀주의가 바이러스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은 신종 코로나와의 싸움이 공산당 통치 체제의 강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는 것은 수개월간의 부인과 은폐, 실책을 눈감아주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를 통제하고 있다며 전염병 발병으로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비밀주의가 시험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도 초기 대응과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에 초기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here's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in terms of the assessment of the technical or specialist response in South Korea compared to the political response.
한국의 기술적 혹은 전문적 반응과 정치적 반응에 대한 평가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시 주석의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 때문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많은 추측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 이에 대응한 한국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역 체계, 빠른 진단 속도는 놀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최근 한국은 민주주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제목의 컬럼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가 공중 보건 보호에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확진 사례가 많아 보이지만 이는 한국의 높은 진단 역량과 언론의 자유,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의 의료시설들이 수주 동안 비상대기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하루에 두 차례 브리핑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화와 투명한 소통이 지속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한국 정부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 등 민주적인 조치로 신종 코로나의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행사들이 취소되고 교회들이 미사나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발병자가 많이 나온 대구 방문을 자제하도록 시민들을 설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신종 코로나가 처음 확산된 우한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주민들의 외출을 금지시킨 중국 정부의 방법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수백만 명을 가택연금하거나 소수자들에게 공장 강제 노역을 시키며 정부 조치를 비판하면 누구든 없애버리는 중국 정부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리나 웬 조지 워싱턴 대학교 공중보건학 교수는 VOA에 중국이 시행한 많은 조치들이 다른 국가나 사회에도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I realize that many of the interventions in China that were able to be implemented are not appropriate for all societies and are not able to be implemented in other places.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로 사람들 간의 밀접한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모임 금지와 재택근무 확대 등의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나더 연구원도 격리 조치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습니다.
Quarantine measures were not necessarily that effective in contributing to mitigation of the virus, but the social distancing measures that were taken.
스나이더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민주주의 국가들은 격리 조치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120여 개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사회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날 로켓포 피습을 당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또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간의 첫 양자 토론이 오는 15일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기세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사회 전반에 아주 심각한 여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전 세계 120여 개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13일 현재 확진자 13만여 명, 사망자가 4,900명을 넘어섰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일상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전 분야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금 곳곳의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고요.
네.
학교와 관공서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은 대규모 유세 집회를 중단하고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들도 줄줄이 다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네,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이지만 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정말 심각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뉴욕 증시가 12일 충격적인 폭락 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이날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1987년 이른바 이 블랙 먼데이 검은 월요일 이후 30년 만에 최악의 하락폭을 보였고요.
네.
S&P 500 지수도 전장보다 9.5%, 나스닥도 9.5%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의 주요 3대 지수죠. 일제히 9% 정도 하락을 보인 거네요.
네. 3대 지수는 지난 9일에도 7% 낙폭을 겪었는데요.
예.
사흘 만에 또다시 떨어진 겁니다. 뉴욕 증시는 9일에 이어서 12일에도 또다시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는데요. 이 서킷 브레이커란 주가가 너무 급락하는 충격을 막기 위해서 15분간 거래를 중단하는
네.
제도입니다.
자, 유럽도 그게 다르지 않네요.
예, 시장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면서 유럽 증시도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특히 유럽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유럽발 미국 입국을 한 달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충격이 더해졌다는 분석인데요.
네.
영국의 주요 지수는 12일 거래에서 10%대, 프랑스는 12%대 폭락했고요. 특히 이탈리아는 17% 가까이 대폭락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뭐 국가가 거의 마비된 상태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15,0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요.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데요.
네네.
이탈리아 정부는 전국에 이동 제한령을 내리고 긴급 상황이 아니면 이동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시아 쪽 주식 시장도 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 증시의 여파로 아시아 증시 13일 더 폭락했습니다. 일본, 태국, 인도 증시 모두 9에서 10%대로 폭락했고요. 반면 한국은 장중 한때 8%대 폭락했지만 3.4%대로 장을 마감하면서 비교적 선방했습니다.
네네.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일제히 폭락한 데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과도 관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한 거죠?
네, 세계보건기구 WHO 발표를 인용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네네.
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양책은 내놨지만 이 불안정한 주식시장을 잠재울 만큼 특별한 경기 대책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반면 유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30일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유럽 쪽에 지금 반응이 거세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네.
이에 앞서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 지도자들과 매우 잘 지내고 있긴 하지만 지체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각국 정상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각국 정상과 당연히 논의해왔지만 이번 일은 시각을 다툴 만큼 급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자,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50개 주 가운데 44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1,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41명이 숨졌습니다. 10여 개의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공서와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프로야구, 미국 프로농구,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도 줄줄이 경기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쪽 상황도 보겠습니다.
네, 한국은 13일 현재 확진자는 8,000명에 늘었습니다. 이탈리아, 한국과 함께 2차 감염국으로 알려졌던 이란은 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네.
4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한편 중국은 12일 하루 신규 감염자가 8명 나오면서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한 자릿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입니다. 자, 미군이 이라크에 있는 이란 민병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는 소식이죠.
네,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시설을 겨냥해서 정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미 국방부가 12일 밝혔는데요. 국방부가 성명에서 이 공습은 시아파 민병대의 위협에 대한 방어적이고 대응적 차원의 공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어적이다, 대응적이다. 그런데 공격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바로 전날 11일 이라크 북부 타지 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받아서 미군 2명과 영국군 1명이 목숨을 잃고 14명이 다쳤습니다.
네.
예, 타지 기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동맹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인데요. 미국은 이 공격의 주체를 이란이 후원하는 시아파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타지 기지가 공습당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이 대응에 나선 거네요.
네, 이 공습이 있기 전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대응 공격을 시사했는데요.
네.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행동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 번에 하나씩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결단코 나쁜 사람들이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다치게 하도록 두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대응이 미국의 단독으로 진행된 겁니까?
아닙니다. 영국과의 공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과 이를 논의했다면서 이 공격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영국이 공동작전을 단행한 카타이브 헤즈볼라 어떤 조직입니까?
네, 이라크에 있는 과격 시아파 민병 조직입니다.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조직은 지난해 12월에도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미국인 한 명을 숨졌습니다.
네네.
그때도 미국은 카타이브 헤즈볼라 시설에 폭격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카타이브 헤즈볼라 시설을 겨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관리들은 미군 전투기들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무기 저장 시설 5곳에 집중 폭격을 가해 명백히 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상자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국방부가 이 성명에서 구체적인 사상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
AP통신은 익명의 미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이라크 경찰관 2명이 이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미국의 이번 공습에 대한 이란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13일 성명에서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험한 행동과 근거 없는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이라크 주둔 미군과 그들의 활동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대선 주자 토론이 다시 열리는군요.
네, 오는 15일 11차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토론이 진행됩니다. 첫 양자 토론이라 특별히 의미가 있는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1대1 문답을 통해 심도 있는 논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TV 토론은 여러 후보들, 물론 이제 숫자가 줄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후보들이 참가했는데 처음으로 양자 토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차 토론회는 7명이 참가했는데요. 그 뒤로 슈퍼 화요일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 경선 참여를 중단했습니다.
네.
현재 예비 후보가 3명만 남아있는데요. 털시 게바드 상원 의원은 지지도가 낮아서 토론 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요. 바이든 전 부통령과 샌더스 의원만 토론 연단에 서게 된 겁니다.
네, 네.
자, 이번 토론은 첫 번째 양자 토론이라는 점 외에도 형식이 이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거죠?
청중 없이 토론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대응책인데요.
네.
일반 방청객을 받지 않고 양측 후보 진영과 주관 방송사인 CNN 관계자들만 현장에 들어갑니다. 장소도 당초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잡았다가 워싱턴 DC에 있는 CNN 스튜디오로 변경했습니다.
네, 자 유력한 후보들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샌더스 의원, 이 양자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네, 토론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쪽은 샌더스 의원입니다.
네.
토론장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질문할 내용을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리 공개했는데요.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 건강보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겠다고 네. 말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겠다는 거죠?
각종 진보 정책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온건 중도 노선을 취하면서 샌더스 의원의 진보적 공약들이 지나치다고 공격해왔는데요.
네, 네.
하지만 샌더스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꺾기 위해서는 젊은 층을 잡아야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 의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샌더스 의원이 얘기하는 진보 의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네, 전 국민 건강보험 외에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 면제,
예.
고등교육 무상 제공, 최저임금 현실화, 반이민 정책 철폐, 기후변화 대책 확대 등인데요. 대부분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당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을 민주당 주류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그중에서 반이민 정책이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실효성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는데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네. 자, 바이든 전 부통령 이번 토론에 대한 입장 뭐 어떻습니까?
네, 작은 정책적 이견을 놓고 다툴 게 아니라 단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방법을 모색해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난 10일 필라델피아 연설을 통해서 샌더스 의원에게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샌더스 의원이 중요시하는 소외 계층과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네. 샌더스 의원은 좀 공격적인 입장이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포용하는 입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샌더스 의원이 이번 토론에 싸우려는 태도로 임하게 된다라고 로이터통신이 설명했는데요.
네.
최근 예비선거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연패하면서 전체적인 승부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기고 있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방어에 집중하면서 현재 흐름을 유지한 쪽으로 남은 경선에 임할 전망입니다.
네, 자 민주당의 대통령 최종 후보 를 뽑기 위한 경선 지금까지 흐름 어떻게 됩니까?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의원 881명, 샌더스 의원이 725명을 각각 확보했습니다.
네.
차이가 150여 명 정도여서 얼마 안 돼 보이지만은요, 이 추세가 중요한데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상승 추세, 샌더스 의원은 하락 추세입니다.
네.
샌더스 의원은 예비선거 초기 네 곳에서 선두권에 올랐다가 지난 3일 슈퍼 화요일 이후 패하는 곳이 늘고 있고요. 반면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슈퍼 화요일부터 승리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는 평양과 남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구름 많습니다. 오전에 평남 지역에 오후에는 평북 지역까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3도고요. 낮 최고는 10도입니다. 남포는 아침 영하 1도, 낮에 9도. 양덕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7도. 그리고 신의주는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최고 9도. 구성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는 8도로 예상됩니다. 자, 자강도 지역입니다. 중강은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모든 지역이 흐려집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 6도고요.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에 6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3도, 낮 최고 10도. 개성도 아침에는 영하 3도로 시작되고 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사리원은 아침 영하 4도, 낮 최고 10도입니다. 강원도 지역입니다. 오전에는 평강 지역에 구름 많이 끼고 오후에는 장전에 구름 많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붑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2도. 장전도 아침에는 0도, 낮 최고 11도입니다. 함경남도 지역 대체로 맑겠고 장진에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가 영하 4도, 낮 최고 12도. 장진은 아침 최저 영하 18도, 낮에는 0도입니다. 함경북도 성진 김책 지역만 오전에 구름 많고 맑겠고 나머지는 구름이 많이 낍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낮 최고 7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영하 3도, 낮에는 9도입니다. 양강도 지역입니다. 오전에는 삼전 지역만 구름 많이 끼고 오후에는 모든 지역으로 풍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18도, 해산은 영하 15도, 삼전은 영하 16도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풍산이 1도, 해산이 영하 1도, 그리고 삼전은 영하 4도에 머물겠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오늘 현재 수도 워싱턴 DC를 포함한 47개 주에서 1,600여 명의 누적 확진자가 확인됐고 이 중 4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와 오하이오 주, 켄터키 주는 처음으로 주 전역에 휴교령을 선포했습니다. 뉴욕은 브로드웨이 극장 41곳이 한 달간 문을 닫기로 했고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와 놀이시설 등이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문을 닫습니다. 스미소니언 연구소는 국립항공우주박물관 등 워싱턴 시내 20개 시설을 내일부터 잠정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프로야구 MLB는 시범 경기를 취소하고 시즌 시작을 최소 2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120개 나라에서 13만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4,9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약 8만 1,000명, 사망자는 3,100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신규 감염 사례가 8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는 1만 5천여 명의 확진자와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란도 1만 명이 넘는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5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스페인과 프랑스, 독일에서는 2,000건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한국과 중국 등에서 유럽으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완치 사례가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110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고 177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900여 명이고 이 중 510명이 격리 해제됐으며 72명이 숨졌습니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부인 소피 그레고어 트리도 여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은 어제 성명에서 그레고어 여사가 당분간 격리될 것이며 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모든 예방 조처를 하고 있으며 증상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리도 총리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할 것이며 현재 아무런 증상이 없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150여 명이고 이 중 한 명이 숨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전화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도쿄 하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명한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내 군기지에 대한 로켓 공격으로 미군 병사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미국이 친이란 민병대에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이라크에서 카타이브 헤즈볼라 시설을 겨냥한 방어적인 정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밀 공습 목표에 미군과 연합군을 공격한 무기를 보관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라크군은 오늘 성명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6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2024년 이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러시아 RIA 통신은 오늘 러시아 헌법위원회 공동의장인 안드레이 크리샤스 의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러시아의 85개 지역의회 모두가 푸틴 대통령이 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개헌안에 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